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부터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1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오늘 12절까지 본 본문 내용은 그 근본적인 사상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그 일꾼된 중요한 표가 세상적인 가치로나 외형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이미 7절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질그릇이 보배로 바뀌지 않고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것이 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 셈이죠. 우리는 예수를 소유하고 있고 다른 모든 종교는 어떤 의미에서 이 질그릇인 우리를 바꾸려는 작업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들은 다 도를 통하는 것이죠. 도통하는 것. 근본적으로 범신론이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신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인간이 어떤 신성한 자리에 가기 위하여 어떤 것을 깨우쳐야 되는데 그 득도하기 위한 방법이나 깨달음을 주는 것을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는 피조물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만 영생을 얻으며 가치가 있으며 영광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증거하는 데 있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득도한 것이 내가 남다르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신자에게 있어서의 득도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얻은 모든 구원과 복된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그리스도뿐이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커다란 핵심이고 특징이고 다른 모든 종교와 구별되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구별된다기보다 우리 인간의 본성과 전혀 구별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거짓 교사들이 자기네들의 지위를 혹은 신분을 세상적인 가치로 증거 삼고 있는 데 대하여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떻게 세상적인 것으로는 증거로 삼을 것이나 표로 받을 것이 없는가를 증명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쓰고 있는 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들은 그가 남다르고 형통하고 우월하고 해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의 산물로,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허락하신 긍휼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있으므로 우리가 비록 먼저 긍휼함을 입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전하며 나눈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깨우친 것이거나 내가 앞선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도 허락될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과 자비를 먼저 입은 것에 불과하다고 자신을 낮출 줄 알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야 될 그 8절 이하의 내용들을 보시면, 먼저 8절 보시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왜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되지 않는가 하면 세상의 핍박과 환난은 질그릇에 밖에는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상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가시면 여러분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신앙적인 선언, 즉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선언을 봅니다. 이 말씀은 예전에도 언젠가 인용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을 위로하러 찾아온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는 지금 궁핍한 때입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때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고 자유도 빼앗기고 있고 여러 면으로 아쉬운 것이 많은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를 위로하러 찾아온 사람들이 얼핏 생각하기 얼마나 모순돼 보입니까? 그는 먼저 해방되어야 되고 그는 모든 고난에서 풀려나야 됩니다. 모든 속박과 핍박을 받고 있으면서 큰 소리만 치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여기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세상은 나를 가둔 것이지 예수를 가둘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은 바울을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으로만 결핍케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만 뺏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하는 일을 세상의 것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그를 세상 것으로밖에는 그를 괴롭힐 수가 없는데 세상의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배웠다든가 지위가 높다든가 돈이 많다든가 힘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니며 그게 있으면 더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뺏는 것으로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방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는 하나님의 일은 주께서 주시는 능력으로만 하고 주께서 힘주시고 주께서 간섭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셔서 하는 것입니다. 방해를 하려면 주를 방해해야 됩니다. 세상은 주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그 얘기입니다. 지금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8절 9절에 있는 바와 같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그래서 세상이 주고 세상이 뺏을 수 있는 것 세상이 영향을 미치고 세상이 힘을 쓸 수 있는 것에 국한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보석은 세상이 만들거나 세상이 주었거나 세상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보석이 들어있는 한 그 보석을 소유하고 있는 그 상자 그러니까 아무리 찌그러지거나 볼품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은 버려질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안에 보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버려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보석이 있는 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가? 우리 7절에서 이미 봤었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진 이유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고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에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도록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죽인 것,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미련함, 우리의 죄인 된 형편, 무지함, 완악함, 모든 것이 제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즉 모든 사람이 저 상자를 뺏으려고 애를 쓰는 건 저 상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자 속에 보석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상자 자체가 훌륭하면 안 됩니다. 보석을 뚜껑을 열어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요구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죽고 망하고 지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보석을 열어볼 수 있게 어떤 신앙서적에 나온 바와 같이 옥합이 깨질 때 그 향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건 우리 신자들이 어떤 위치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쓰시는가를 깨닫게 하는 말씀인 동시에 이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을 공격하고 저들의 정체를 폭로하는 중요한 판단 근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우리에게도 본성적으로 좋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해보십시다. 똑같은 신앙을 가진 둘이 있는데 똑같은 신앙을 가진 둘 중에 한 사람은 부자고 한 사람은 가난하면 어느 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은 똑같은 신앙을 가진 두 쪽, 똑같은 신앙이에요. 똑같은 신앙. 아주 좋은 신앙이라면 기왕이면 부자인 쪽이 낫습니까? 가난한 쪽이 낫습니까? 부자인 쪽이 낫죠. 여러분 생각에. 그게 이제 우리가 어리석다는 아주 대표적인 증거입니다. 이렇게 해보십시다. 똑같은 실력을 가진 목사가 있는데 하나는 박사고 하나는 아니면 어느 쪽이 낫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느 목사가 더 나아 보입니까? 똑같은 실력의 두 목사가 있는데 하나는 잘생겼고 하나는 못생겼으면 어느 쪽이 낫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이런 하나님이 따지지 않는 것, 아니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눈동자를 모으고 관심을 모으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안 하십니다. 목사가 너무 잘생기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우리끼리는, 믿는 사람끼리는 아, 저 신자들이 저 목사가 잘생겨서 모인 것이 아니라 저 목사가 가르치는 생명의 말씀 때문에 왔다고 우리끼리는 되지만 제3자는 뭐라 그러냐면 목사하고 연애걸러 같이 단박에 그러는 겁니다. 그 목사는 저 정도 생기는 게 가장 딱 맞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라. 옆에서 보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무슨 이번에 영생교 교주만큼도 안 생겼는데 왜 그렇게 열심인가? 그 우린 금방 뭘 하게 되면 그 사람 속을 열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상자를 열어보게 된단 말이에요. 상자 속에 뭐가 들어서 그러는가? 이 상자 때문에 싸운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그러나 상자가 너무 멋있으면 아무도 상자 속을 안 열어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야말로 얼마나 큰 잘못인지 모릅니다. 그 유명하신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그 젊었을 시절에 목회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된 처음 목회하실 때 신유의 은사가 나타나신 적이 따릅니다. 기도하면 금방 낫는 것까지는 아니었지만 그 목사님이 신방 가서 기도하고 오면 낫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두드러지게 그 형편이 안 알려졌는데 가만히 생각해 봅니까? 그 목사님이 신방 왔다 기도하고 가면 낫더라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아무도 예수 믿으러 오지 않고 돈 싸들고 와서 목사님 달래는 건 얼마든지 줄 테니까 제 딸을 고쳐주십시오. 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무릎 꿇고 이런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이 은사를 거두어 주옵소서. 그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짊어져야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되는지 그 깊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1절 보십시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 같고 목사가 모든 면에서 훌륭해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실제 우리 신앙 생활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가 너무 멋있으면, 멋있다는 말이 굉장히 애매한 표현입니다만 하여튼 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주님을 안 만납니다. 가끔 이런 말 하는 건 참 우습습니다만은 저한테 목회 성공의 비결을 물어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세상에 참 난감합니다. 그건 저보고 꼭 어떤 옷이 멋있는가 골라달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그냥 아무 옷이나 입습니다. 그래도 멋있지만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일 죽겠느냐 하면 설교만으로도 목회가 성공하는군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아주 그 황당한 느낌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진단을 하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에게 하실 말씀을 저에게 맡긴 겁니다. 제가 남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정직하게, 겸손하게, 충성되게 전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수도꼭지와 같습니다. 수도꼭지 틀면 물 나오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물 나오는 수도꼭지에 와서 물 받아 먹은 것에 불과합니다. 수도꼭지가 훌륭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뭘로 평가되어야 되냐면 충성된가로만 평가되어야 됩니다. 그 충성 속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맡긴 말씀을 다 가르칠 것과 함께 하나님이 그 일을 맡길 때 우리를 여러 군데에서 약하고 모자라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조건들을 겸비하게 수용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다른 데서도 다 멋있으면 훨씬 말씀이 힘을 바라고 영향력이 있을 것 같지만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법칙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칙은 언제나 십자가의 방법입니다. 그건 참 이상한 방법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는 방법으로만 열매를 맺으시지 칼 들고 마이크 들고 나서는 것으로는 절대 일하시지 않습니다. 이것만은 여러분이 절대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은사운동을 일으킬 때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커다란 오해가 있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은사 부분과 연결된 이 부분은 이번 재직 수련에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그거는 어렵기 때문에 재직들쯤은 돼야 강의를 알아들으실 걸로 사료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복잡한 강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죽인 것을 우리 몸에 짊어지며 또 예수를 위해 죽음에 넘기워서만 12절에 말하는 것 같이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그때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이런 방법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누구를 써서 자신을 찾아올 때 그 혜택을 입는 자도 알아야 되는 커다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보통 설교의 은혜를 받고 나면 교우들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참 말씀을 잘하세요. 목사가 안 되고 다른 것을 했어도 잘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를 잘했다라는 말은 굉장히 애매한 말입니다. 별것 아닌 걸 갖고 제가 각색을 잘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노틀담의 꼽추라는 영화를 보시면 시작할 때 그 작품을 쓴 빅토르 유고에 대한 그 얘기와 함께 어떻게 이 작품을 쓰게 됐는가 하는 장면이 이런 얘기가 나오죠. 노틀담 사원에 그 작가가 한 번은 방문을 했다가 그 수도원 기둥에 헬라어로 아낭케라고 쓴 글자를 발견을 합니다. 이렇게 깊이 판 겁니다. 여러 날에 걸쳐서 숙명이라는 뜻인데 그걸 보면서 번쩍 떠오른 겁니다. 어떤 수도승이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일생을 바친 수도사가 여기 들어왔으면 모든 속세의 인연을 끊고 세상적인 정념을 다 잊고 오직 하나님 앞에 거룩과 감사로 가득 찬 만족한 세월을 보냈어야 옳은데, 가장 평안과 그 행복했어야 될 그 자리에 숙명이라는 단어를 남볼 때 썼을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밤마다 남의 눈길을 피해서 와서 이걸 썼을까 해서부터 머리가 급격히 돌아가서 노트르담의 꼽추라는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인공이 누구죠? 꼽추도 아니고 에스메랄다도 아니고, 에스메랄다를 좋아했던 그 기병대 사관 젊은 날의 로저 무어도 아니고, 그 여자를 집어던졌던 여자를 집어던졌었는지 꼽추를 집어던졌는지 이제 그 기억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수도원에 있었던 수도사가 주인공이었던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쳤으나 에스메랄다를 보고 에스메랄다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자신이 자꾸 없는데, 그 여인에게 마음을 뺏긴 그 갈등하는 위선자가 된 자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생명과 영원한 약속을 받아들였을 때는 여러분은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운데 누가 꼈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인간적인 표현과 인간적인 차원에서 저에게 고맙다는 얘기를 해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제가 재주가 있어서 남이 못하는 걸 한 것 같이 얘기하는 식으로, 목사님은 다른 것을 했어도 잘했을 거예요. 다른 거 뭐요? 다른 거 뭘 또 잘했을 것 같아요? 사기치는 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찾아오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때문입니다. 그것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했다면 예수를 죽여서입니다. 사망은 예수 안에 역사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이 나타난 것 아닙니까? 그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의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래서 그 뒤를 잇는 어떤 하나님의 일꾼들도 그 법칙 아닌 걸로 일하는 법이 없습니다. 칼 들고 마이크 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십자가 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고, 한 알에 썩는 밀알로만 열매를 맺으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 끝없이 뭘 요구한다고요? 목사는 신자가 헌금 많이 내기를 바라고, 고급 관리가 되기를 바라고, 신자들은 목사가 박사가 되고 더 유명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 안에 있는 보석을 열어보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고급한 인종인 것 같이, 남다른 족속인 것 같이 우리끼리 서로를 부추겨서 서로를 속이고 자기를 속이고 미쳐 날뛰는 집단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되 하나님의 은혜가 잠시라도 끊어져서는 안 되는 부족한 자인 것을 스스로 인정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들을 들어 쓰시며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놀라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 일을 마치 내가 만든 것이냐, 본래 내가 다른 사람이냐, 다른 족속이냐 그렇게 오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무한하신 사랑,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음을 서로 확인하는 자로서 겸손과 온유함과 겸비함을 놓치지 않는 자리에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바로 그것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당신은 왜 이 사람들만도 못합니까? 당신은 왜 박사가 아닙니까? 당신은 왜 못생겼습니까? 이런 것이 여러분을 괴롭히거든 여러분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며 상자가 열리며 옥합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신앙의 분명한 원칙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적인 조건으로 여러분을 판단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겸비한 마음으로 무릎 꿇고 있는 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생애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기적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가 십자가를 진 존재요 하늘에 심기워진 미랄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행복이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 평가받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나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우리의 자랑은 십자가여야 됩니다. 세상을 대하여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또한 나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자랑은 이제 하나님 앞에만 있어야 되고 그 자랑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며 나를 칭찬하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우리의 영광이요 우리의 힘이어야 됩니다. 주의 뜻으로 우리의 소원을 삼게 하옵소서. 주의 칭찬으로 우리의 자랑을 삼게 하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것으로 우리의 만족을 얻게 하사 우리가 존재하며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하나님 그 모든 명령을 내리사 이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을 나타내사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멈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나가 얼마든지 필요한 영혼들에게 열매 맺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